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소개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알아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저희들이 기뻐하고 사모하고 완전히 이루실 날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살게 우리의 영혼을 복돋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들여다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시계방향으로 다 읽어보고 나서 오늘 공부는 5절에서 8절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읽기는 5절에서 13절까지 지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뭔가 가르치고 계신 것 같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3절의 결론은 너희들은 부모라도 악하다. 악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준다면 선하신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원하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비교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지어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성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 더하기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 앞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기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본이 든든한 은행장이다. 그리고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수표를 주는데 아버지 사인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만 쓰고 금액을 원하는 대로 써넣기만 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다. 아들에게. 기도가 그와 같다는 표현으로 끝없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주인으로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주기를 원하실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돼서 오늘날 같으면 뭐 중소기업 정도의 회장 정도는 됐다 이거예요.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 에브라임은 찾아오는 손민들에게도 대접을 잘해주지만 자기가 키우는 314명의 그 군인들과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노예들과 집사들과 나머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부족 국가들의 눈에는 에브라임이 하나의 조그만 부족 국가의 왕과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에브라임 자신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 데 있었지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가진 것을 다 썼느냐? 자기가 100살 때 가졌던 아들. 그런데 100살부터 자기가 나이를 더 먹기 시작하면 아들이 이제 나이가 15살이라 합시다. 그 민수 나이네. 그 아브라함은 115살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는 힘은 약해지고 아들이 더 귀하게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 창세기 22장에. 너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는 너 사랑하는 외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산은 다 주셔도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을 넘어가서 더 중요한 아들도 너 손으로 목을 따서 죽이라 하는데도 아멘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도 돼요. 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자되게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아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칠 자신 있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은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본심이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의 답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목숨까지도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칠 때에 기도의 가치가 있고 기도가 올바른 수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하는 겁니다. 한밤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attitude, 자세를 가르치시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13절에도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했듯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풀어보면은 이웃의 삶 속에 그 시초인 속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듣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질문해서 만들어 놓은 비유에서 답이 어림도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는 대답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봅시다. 한밤중에 어떤 마을의 한 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그 집은 저녁 식사를 다 끝내서 빵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새로 빵을 구워놓은 집이 옆집에 있으면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참 한국의 오늘날은 거의 시골에서 그런 일이 사라졌겠지만은 분명히 라떼는 라떼가 뭐였죠? 내가 그때? 나가 그때? 뭐 그렇게 되나? 라떼는 시골에 옆집에 개똥이 소똥이 그 집에 누가 방앗간에 가서 떡가래가 얼마쯤 있고 그 딱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빵을 많이 만들 때는 공동 작업으로 하는 큰 구워놓은 가마솥에 가서 빵을 찍어내는 그때니까 옆집이 빵이 많이 만들어 놓았던 걸 아는 거죠. 날마다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부잣집은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은 빵이 떨어졌지만 옆집은 빵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옆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웃 옆집 사람이 드러누워서 이야기합니다. 문이 잠겼다. 애들이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가 원하는 빵 세 덩어리를 못 주겠어. 하고 어이없는 답을 한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당연히 천만에요. 그런 답을 이웃이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제가 지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먼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이 시골 마을에서는 어느 집에 손님이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집에 우리 교인들을 다 초대한다. 크리스마스 때다. 그리고 뭐 과일도 놓아야 되고 이것저것 하려면은 저희 집에는 큰 트레이가 없다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 있는 집에 가서 빌려와야 돼요. 나이프가 모자라면 빌려와야 돼요. 또 우리 집에는 멋진 앉아서 먹을 상이 없으면은 교자상도 빌려와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손님이 와서 내가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뭐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손님은 무조건 극진하게 식사 대접부터 먼저 한다. 언제 오더라도 손님이 그 손님에게는 식사 대접을 극진하게 해야 된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손님 한 사람이 어느 집에 왔으면은 그 집이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다 빌려주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집이 필요한 거를. 그게 자연스러운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집을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마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대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왜? 자기 앞에 갖다 놓은 이 여러 것 중에 옆집에서 빌려오고 갖다 준 것을 자기가 짐작하니까요. 이 한 집이 자그만 가난한 집이 다 준비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그 로컬 커뮤니티의 관습이었다. 자, 이미 어느 집에 한 손님이 방문했더라도 그 손님은 마을 전체를 방문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다. 당연히 마을 전체가 그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나름대로 치핀을 다 하는 겁니다. 3번, 이 비유에 팔레스타인은 그 옆에 있는 중동의 나라들과 달라요. 왜? 그 나라들은 사막이나 월드에서 광야들이 많아서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저녁이나 밤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낮에 한낮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한밤중에 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친구 집에 찾아왔다니까 아주 특수한 케이스였다 그겁니다. 4번, 집주인이 손님을 맞으면은 제일 먼저 그 손님에게 무조건 식사를 대접을 해야 합니다. 왜? 손님을 음식을 내어서 이렇게 잘 대접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 이걸 안 하면은 집주인이 체면이 깎여요. 그리고 손님은 자기가 슬라이드, 깔봄을 당했다고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러한 음식으로 하는 대접은 마을 전체가 조금씩이지만 치핀을 해서 책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밤늦게 한밤중에 온 분들에게 자기들이 저녁 먹다가 남았던 빵 조각을 내놓으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새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또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전통이 있더라 이겁니다. 5번, 집주인이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것은 뭐냐? 별거 아닌 빵덩어리를 제일 먼저 식탁에다 내놓아요. 한 번도 안 쓴 새로 만들어 놓은 빵덩어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빵은 그리 중요한 뭐 아주 가치는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내놓는 음식은 새 빵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주인 혼자 먹고 마시게 못하니까 다 식탁에 앉아서 빵 한 덩어리씩 가지고 자기가 입에 넣을 만큼만 떼서 앞에 있는 양념장 그릇에다가 찍어서 주로 식초하고 뭐 다른 걸 섞었겠죠. 올리브유나 이런 걸 섞어서 찍어서 자기 입에 넣기 때문에 그 양념장 통은 더러워지질 않죠. 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뭐 중간에 그 신선도에 큰 탕 하나 갖다 놓고 숟가락 막 들어가는 건 좀 달라요. 예. 여기는 그냥 빵 자기 먹을 것만 딱 떼서 양념장에 찍어 먹고 그러기 때문에 양념 자체는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게 전염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양념장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빵을 내놓는다 말은 빵을 찍어 먹을 양념장도 같이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집은 내놓을 게 없으면은 왜 올리브도 없고 신 포도주도 없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한 그릇 치면 간장 거기서는 소금이라도 내놓아야 됩니다. 찍어 먹게. 6번 집주인은 자기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빵 덩어리 세 덩어리를 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잘 압니다. 친구 찾아온 이 집주인이 그저 빵 덩어리만 빌려서는 갑작스레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하려면 빵 덩어리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11장 8절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을.
1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 그가 필요한 것만큼 주리라.
빵을 세 덩이 빌리러 갔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게 해줬다 그랬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러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는 빵 세 덩이, 저 집에 가서는 뭐 숟가락 몇 개, 저 집에 가서는 양념장 뭐 이렇게 다 빌리러 이제 몇 번을 돌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 잠자고 있는 옆집 이웃이 그 사실을 안다고요. 비유급 부분의 첫 번째 그 이웃이 빌리러 온 집주인에게 다른 것도 다 가져가게 해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끈질기게 간청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나요? 거기에 이게 잘못된 그 전통의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됩니다. 자기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고쳐 넣어야 돼요. 자기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그게 누구 체면이냐 하면은 이웃 사람입니다. 지금 잠들어서 못 일어나서 못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웃 사람이 자기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결국은 빌리러 온 이웃 사람에게 줘야 돼. 왜? 그게 원래 손님이 옆집에 왔으니까 그 손님 대접을 다 마을 전체가 다 도와주기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안 하면 체면에 깎여요. 자기 명예나 체면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 17세기에도 그러고 팔레스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 이 문제가 오해가 돼서 기도를 간절히 강구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거기는 맞아요. 왜? 재판관이 대답을 안 해주고 자꾸 미루니까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importunate라고 그러는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답을 받을 때까지 여기가 답이 금방 나왔잖아요. 안 돼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의 마음 자세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매달려 그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려 한데 엉뚱한 걸 잘못 오해가 되고 번역이 돼서 오역이 돼서 우리가 지금 그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6번의 중간을 읽겠습니다. 비유의 끝부분의 첫 번째 요시 빌리론 집주인에게 다른 것들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에도 잘 드러난다. 손님을 맞은 집주인은 첫 번째 이웃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빵 세 덩이 빌려주시오. 그리고 그 집주인은 당연히 마을 전체의 손님처럼 대접할 때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빵 세 덩이가 있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핑계를 대서 안 주겠다는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건 못해요. 줘야 돼.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라도 악한 너희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 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시고 선하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라도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 없어. 성령까지도 주셔.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가 집주인이 그 이웃 사람에게 자신이 먹으려고 한밤중에 빵 빌리러 간 게 아니란 거를 아니까 당당하게 빌리러 가요. 자신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려 이웃들이 자기를 도와야 되니까 이웃에게 부탁하러 간 것이니까 집주인이 분명히 빵 세 덩이 줄 줄을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자신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음, 이웃 잠자고 있는 빵 세 덩이 가진 집도 자기 집에 손님 왔으면 똑같은 마음일 거니까 당연히 줄 줄 알고 갔어요. 세 번째도 이유는 그래요. 집주인이 이웃에게 부담 안 지우고 가장 가까운 집이니까 제일 흔한 빵 세 덩이만 빌리는 거예요. 그거 안 줄 리 없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7번 집주인이 첫 번째 이웃 집을 시작으로 다른 여러 집에도 나중에 둘러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물건들에다 음식들을 빌려야 할 것을 집주인도 알고 첫 번째 이웃 사람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8번 이 잠들어 있는 이웃은 빌리러 온 친구가 문을 두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주위가 있는 집에 밤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도다미가 뭐 펄쩍 뛰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밑에서 아는 목소리로 도담아 그러면 달라지겠죠. 문을 두드리는 거하고 소리로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 왔을 때 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불렀잖아요.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 배려를 한 거죠. 상대방이 frightened, 놀라지 마라고. 재산의 예를 지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잠자고 있던 집주인은 문도 잠겨 있다. 애들도 누워 자는데 찾아온 이웃 사람이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아요. 예. 아유, 제 잠을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별것 아닌 빵 세 덩어리를 만약 자기가 찾아온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다운 이웃들에게도 돌아가서 빵도 빌리고 결국 다 들러설 텐데 그들에게 자신이 불친절하고 뻔뻔했던 행위를 밤새도록 소문냈을 경우 자신의 명예도 체면도 데미지가 될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 밤새 소문이 다 돌아서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은 별거 아닌 빵 세 덩어리 때문에 자신 체면도 명예도 망가졌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첫 번째 이웃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데미지가 되지는 것을 어버이드 막으려고 집주인에게 원하는 거 전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네이처가 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이웃 사람에게, 이 옆집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가깝고 빵이 그 집에는 싱싱한 게 있는 줄 아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자. 한밤중에 갔어요. 이웃집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그 집 문도 잠겼어요. 그 집 애들도 자고 있어요. 그 이웃 사람은 평소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빌리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빌려올 수 있는 줄 알아요.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친하지 않는 이 불친절한 이웃도 우리를 방문한 손님 대접을 우리가 준비할 때 마을 공동체 사람들의 멤버 중에 하나니까 자신도 우리 집에 온 그 친구를 손님을 도와야 할 조금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잠자고 있는 그 이웃 사람도 알아요. 그 이웃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빌려주지 않는다면은 그 옆집 사람은 자신의 명예도 체면도 다음날 아침에 이미 동네 다 소문이 퍼져서 손가락질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채통이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넘치게 대답을 해 주실까? 즉 하나님의 명예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앞에서의 체면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잘해주신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깎이고 명예가 손상되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으실 뿐이란 그 하나님의 네이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억납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고 백성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거기 야외라 하고 절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이거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시작할 거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야외시여, 야외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서 그 세계에서 넘버원 나라를 납작하게 만들고 왕자까지 죽이고 데리고 나와서 야훼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이 빠져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소문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거기를 딱 붙잡았어요. 야훼의 명예가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독군은 그게 기독군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 보고 그걸 배우란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 아버지의 네이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잠들어 있는 집주인처럼 다음날 아침에 자기 체면이 떨어지게 할 그러한 주인이 아니야.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도 중요시하시는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onfidence예요. 이 기도는 분명히 이웃 사람은 나에게 최소한 빡 세 덩어리는 줄 거다. 또 나머지도 줄 수도 있어 분명히. 우리에게 불친절한 이웃에게 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우리 필요한 손님 대접에 필요한 것을 빌려올 수 있다. assurance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기도의 요소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실 겁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지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이 세상에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마음껏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 딸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특권과 이 의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